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무엘하 오늘 23장, 24장 이렇게 나누면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3장을 여러분들이 펴주시고요.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다 아시죠? 그 아비 이새는 베들레헴의 농부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 올리셨어요. 즉 그분께서는 다윗을 미천한 목동에서 왕의 신분으로 올리셨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으로 왕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속임수의 능이 했던 야곱을 취하여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분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또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말이 되어져 있어요. 음악가라는 말이죠. 그는 여러 편의 노래를 지었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음악적 재능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마음껏 발휘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재능은 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시를 썼고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로 2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구약 성경이 바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자, 3절로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시는 자여 그랬어요. 오늘날 뭐 국회 뭐 각 정당들 이런 거 보면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 정책 내지 의안들은 당색을 막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권자를 의식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서 마련된 시행세칙들은 유권자들에게 결코 건전할 수도 공평할 수도 없는 것이죠. 참 애매하죠. 그런 부분에서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빛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움직이는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사무엘하 7장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장차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번성케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왕을 세우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오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약속된 것은 바로 그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신 거죠. 그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그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언약도 바로 그와 같은 뜻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맺으신 것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언약을 맺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구원에 대한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쪽에서 한 약속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약속을 결코 요구하거나 부탁한 일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제안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또 기다리실 수도 없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에 대해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그 모든 것의 당위성을 찬양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쭉 공개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 그못 사람 요세파셋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랬어요. 이들은 다윗이 유랑하고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던 다윗은 추방자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날짐승이었습니다. 근데 동굴까지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환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나름대로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다윗도 위로가 되었고 찾아온 사람들도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혁혁한 전과를 거두게 되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마가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자 여기 보면 얼핏 보면 이스라엘이 녹두밭을 그 지킨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식량이 필요했던 그들에게는 그렇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추수기가 되면 쳐들어와서 농작물을 빼앗아가는 약탈해가는 그러한 전법을 썼는데 그 해에도 그들이 공격해오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 도망가게 되지만 산마는 도망가지 않고 칼을 꺼내 그들을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블레셋 대군을 물리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과연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찬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3절로 15절까지를 보면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베일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나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때 베들레헴에 와 있었어요. 그는 성문 곁에 신선한 물이 있는데 그것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했지요. 그러면서 누가 가서 나에게 물을 가져올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명령은 하지 않았지만 용사 가운데 몇 명이 물을 구하기 위해서 블레셋 방어선을 뚫고 나아가서 물을 가져오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용감한 용사들입니까? 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나아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기억해 볼 때 그럴 때마다 과연 어떤 환난과 박해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누구일까 말이죠. 매기 성경 강의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까지 바친 순교자들을 기억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예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나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뒤이어 지금까지 수많은 복음의 일꾼들이 나왔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단 말이죠. 그들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용사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용사 가운데 빼놓아서는 안 될 사람이 또 있어요. 20절로 22절인데요.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었고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22절도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냐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그랬어요. 저는 분야의 용맹성 때문에 그가 퍽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사자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것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비만 조금 내려도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런데 분야야는 어떻습니까? 그는 눈이 내린 상태에서도 밖에 나가서 사자를 죽였으니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겠어요. 39절 한 절을 더 보죠. 누구를 지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느도바 사람 아바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레벳의 아들 이때와 그랬고요. 39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인지 알죠? 다윗의 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다윗이 암몬족 속과 전쟁 시 그를 죽게 하고자 제1선에 내보냈던 바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용장들을 아끼고 보호할 왕이었지만 오히려 무고히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이제 쭉 알겠지만 24장인데요.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본장에서 인구조사가 이제 실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때 인구조사를 실시해서 병역을 치를 수 있는 장정의 수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군대심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큰 실수가 아닐 수가 없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시되 당신이 지시하시는 세 가지 징벌 가운데 하나를 택할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처사에 맡기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역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단을 쌓기 위하여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무료로 주겠다는 아리우나의 제의를 거절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의 깊은 헌신과 정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러한 귀한 처소가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범죄 기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다윗이 인구수를 파악한 것은 그의 다른 죄가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한 가지만 범해도 율법을 완전히 범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부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24장이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고 해도 그들을 치기 위한 방편으로 다윗을 감동하사 인구를 계수하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그냥 이상하게만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범죄케 한 장본인이 아니느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을 격동하여 범죄케 한 것은 분명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인구 계수함에서 범한 죄의 징벌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계셨을까요? 진정 막강한 군대의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신앙이란 것이 단지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데 그치는 꿈이겠어요? 결코 그렇지만은 않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사실이 아닌 것을 믿도록 감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이란 반석과 같은 확실한 기초 위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초가 되시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은 결코 무모한 비약이 아닌 겁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삶 가운데는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함을 깨닫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직 신앙으로 살아 그 신앙으로 행해야 할 필요에 적실히 또 적절히 직면할 때가 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릅니다. 따라서 교회 내의 각 모임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한 체험에 대한 이야기는 어찌 보면 상당히 듣기 힘든 그러한 경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화제의 주 내용은 누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축복을 받았다거나 한 해에 뭐 세례받은 교인들이 몇 명이라거나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이 얼마라는 식의 내용,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축복에 잣대이기는 곤란하단 말씀이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 승리를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말 곰곰이 숙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행한 것은 죄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이제 늙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시기에 자기에게 공격을 가하는 어떤 적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는 군대의 힘을 의지하여 나름대로 인구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전혀 없었던 거죠.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은 교인들의 영적 성장과 승리를 꾀하기보다는 양적이고 수적인 확보에 여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 조사를 실시한 것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10절로 13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대답을 하는 것을 보면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죄 지은 건 나쁜 거지만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나서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보면 참 다윗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14절을 봐보실까요? 24장 14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어떤 것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인간에 의지하여 그에게 뭐라 그럴까요? 좀 종속되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 얼마나 훌륭한 선택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온역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나름대로 깨닫는 걸 보면 지금까지 체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채찍에는 사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수없이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우리에게서 슬픔을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서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실 수가 있고 고치실 수가 있고 상처를 싸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의사는 우리의 육적인 질병은 고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아픔까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동안 긴 연구 끝에 이 사무엘하 마지막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땅을 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18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제 그래가지고 다윗이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19절로 21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때 자신이 아리우나로부터 타작마당을 사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지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시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지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대단히 훌륭한 태도였습니다.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배워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교인들 중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재정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안에서조차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문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지. 그러나 다윗은 내가 값을 주고 너희에게서 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당신의 일을 할 때 결코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행동은 깊은 정성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우리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경향이 너무도 많다고요. 여러분에게 인색한 저희들의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처럼 저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무엘 하 24장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매기 성경 강해를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더 좋은 내용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줄기세포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가족이 들을 수 있는 마이퍼스트 음반과 나침반 출판사에서 현재 극동방송에서 방송되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창세기편 3권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www.febc.net 매기 성경 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